우리가 보통 병원 가서 진단을 받을 때는 뭔가 아주 명확한 걸 기대하게 되잖아요. 막 엑스레이를 찍으면 부러진 뼈가 하얗고 날카로운 선으로 딱 보이고.
네, 딱 직관적으로 보이죠.
그렇죠. 그럼 의사는 그걸 가리키면서 여기 뼈가 부러졌네요. 깁스합시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부러졌거나 아니면 안 부러졌거나 아주 깔끔하고 이분법적이란 말이죠.
맞아요. 사실 인간은 그런 명확함에서 되게 큰 안도감을 느끼거든요. 눈에 딱 보이고 확실하게 분류할 수 있고 또 당장 내가 통제할 수 있는 해결책이 탁 주어지는 그런 상황을 갈망하는 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아, 완전 공감해요. 근데 오늘 우리가 다룰 이 고대의 지정학적 위기, 그리고 인간의 그 신뢰라는 아주 복잡한 세계로 발을 들이면 말이죠. 갑자기 그 엑스레이 기계가 확 고장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엑스레이가 고장났다.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단하고 마주해야 할 현실이 솔직히 말해서 굉장히 탁하고 혼란스럽거든요. 자, 오늘 이 심층 탐구에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존 오스월트 박사의 이사야서 강해를 바탕으로 그 수천 년전 아수르, 블레셋, 모압 이런 고대 국가들 사이에 아주 피 튀기는 갈등 속으로 깊숙하게 들어가 볼 겁니다.
근데 여기서 미리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이 문헌을 단순한 고대 역사책으로만 접근하시면 정말 가장 중요한 걸 놓치게 됩니다.
역사책이 아니다. 그럼 어떤 건가요?
이 난해한 텍스트는 사실 오늘날 막 정보가 쏟아지는 홍수 속에서 그리고 강대국들의 위협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해야 할 것이 대체 무엇인가 이걸 묻고 있는 아주 날카로운 철학적이고 심리적인 안내서에 가깝거든요.
아,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막 복잡한 신학적, 역사적 용어에 갇히지 않을 겁니다. 이 텍스트가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의 일상적인 불안과 어떻게 바로 연결되는지 그 가장 흥미롭고 놀라운 통찰들만 속속 뽑아서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기대되네요.
자, 그럼 그 거대한 제국의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이 문헌의 앞부분을 보면 그 바벨론이라는 엄청난 상징이 등장하잖아요. 스스로 신이 되려 하는 인간의 그 끝없는 오만함을 아주 넓은 관광 렌즈로 보여줬단 말이죠. 근데 텍스트가 진행되면서 갑자기 카메라 렌즈가 바뀝니다.
네, 아주 줌인이 훅 들어오죠. 그러니까 거시적인 인류의 오만함이라는 철학적 주제에서 당장 내일 아침 유다 왕국을 지도에서 지워버릴 기세로 달려드는 그 현실적이고 끔찍한 군사적 위협으로 시야가 좁혀집니다.
그게 바로 아수르 제국인 거군요.
맞습니다. 망원 렌즈로 당장 눈앞에 살인마를 쫙 비추는 격이죠.
우와, 약간 거대한 상징에서 현실의 공포로 그냥 멱살을 접고 끌고 오는 느낌이에요. 좋아요. 하나씩 좀 짚어보죠. 이 아수르의 위협을 묘사하는 구절들을 보면 굉장히 기묘한 패턴이 있습니다.
어떤 패턴 말씀이신가요?
그 짧은 분량 안에서 목적했다, 계획했다 이런 단어가 한 대여섯 번이나 쉴새 없이 쏟아져 나와요. 이건 마치 오늘날 우리가 저녁 뉴스를 보면서 아, 저 강대국이 또 저런 미친 짓을 계획하는구나 하면서 패닉에 빠지는 그런 상황을 텍스트가 그대로 재현하는 것 같거든요.
그 패닉이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는 진짜 오늘날 뉴스 시청과는 비교도 안 되게 피부에 와닿는 공포였을 겁니다.
당장 죽게 생겼으니까요.
그렇죠. 역사적 기록을 보면 당시 아수르는 말 그대로 무적의 전쟁 기계였습니다. 아수르 군대가 유다의 모든 요새를 막다 짓밟고 잿더미로 만든 뒤에 이제 예루살렘이랑 라기스 딱두 곳만 남겨둔 진짜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죠.
숨이 턱 막히는 상황이네요.
네,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의 눈에는 아수르가 세상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진짜 자신들의 계획대로 모든 역사를 쥐고 흔드는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근데 텍스트가 계획과 목적이라는 단어를 집요하게 반복하는 이유는 그 반대를 말하기 위해서거든요.
잠깐만요. 그 반대라는 건 아수르가 역사를 통제하는 게 아니라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아수르가 아무리 치밀하게 무언가를 계획하던 간에 그 배후에서 진짜 목적을 성취하고 역사를 주관하는 존재는 따로 있다는 걸 텍스트가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와,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역사적 결말이 엄청나게 극적이잖아요.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직전에 하룻밤 사이에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무려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 그냥 송장이 되어버리죠.
네, 맞아요. 그래서 아수르 왕 산헤립은 도망치듯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고요.
여기서 텍스트에 등장하는 뻗은 손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이 신이라는 존재가 아수르 같은 잔혹한 국가조차 도구로 사용하신다면 대체 이 하늘에서 뻗어나온 손은 우리에게 위협인가요? 아니면 우리를 구원하려는 손인가요?
그 손이 지닌 양면성이야말로 이 문헌의 핵심적인 미스테리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선 맥락에서는 그 손이 심판의 주먹, 즉 치켜든 주먹으로 묘사되거든요.
오만한 제국을 징벌하는 폭력적인 힘 말이죠.
그렇죠. 근데 텍스트 후반부로 넘어가면 이 뻗은 손은 마른 땅에서 생명을 움트게 하는 뿌리처럼 세상을 치유하고 구속하기 위해 내미는 구원의 팔로 성격이 완전히 바뀝니다.
아예 같은 손인데 상황에 따라 모습이 확 바뀐다고요.
정확히 말하면 손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 손을 마주하는 우리의 상태가 결과를 결정한다는 것이 텍스트의 진짜 주장이죠. 눈앞에 군사적 위협에 압도당해서 패닉에 빠질 게 아니라 그 끔찍한 사건들 이면에서 더 큰 질서를 세워가는 섭리의 주파수를 맞춰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 섭리의 주파수를 맞추라. 근데 잠깐만요. 여기서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좀 반론을 제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섭리를 믿어라. 큰 그림을 봐라. 뭐 말은 참 아름답습니다.
네, 현실은 좀 다르죠.
그러니까요. 당장 당신 집 앞마당에 그 무적의 아수르 군대가 진을 치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조지 워싱턴도 복잡하게 얽히는 동맹을 피하라고 하긴 했지만 당장 내일 나라가 멸망할 판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을 의지하느니 차라리 옆집 국가라도 찾아가서 동맹을 맺는 게 정치 지도자로서 훨씬 상식적인 생존 본능 아닙니까?
아주 현실적이고 예리한 반론입니다. 실제로 유다 역시 똑같은 생존 본능에 사로잡혀왔거든요. 거대한 위협 앞에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눈에 보이는 힘, 즉 이웃나라와의 동맹에 집착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유다의 시선이 이웃나라 블레셋으로 향하는 건 아주 논리적인 수순이었습니다.
진짜 썩은 동화줄이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을 테니까요.
맞습니다. 기원전 716년경에 유다의 아하스 왕이 죽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은 엄청 환호했어요. 자신들을 억압하던 유다의 막대기가 부러졌다며 축제를 벌였죠.
자기들을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요?
네, 블레셋 입장에서는 통제력을 잃은 유다와 손을 잡고 다가오는 아수르의 맞서기 아주 딱 좋은 정치적 타이밍이라고 계산했을 겁니다. 유다 역시 강력해진 블레셋을 매력적인 방패막이로 여겼을 테고요.
서로 윈윈이라고 생각했겠네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이 문헌은 이러한 인간적인 외교 계산에 완전히 찬물을 끼얹거든요. 뱀의 뿌리에서 독사가 나올 것이고 그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될 것이라고 섬뜩하게 경고하죠.
날아다니는 불뱀이요? 와, 그러니까 블레셋과 동맹을 맺어갔자 훨씬 더 끔찍한 재앙이 기다리고 있다는 뜻인가요?
네. 텍스트는 블레셋의 미래가 기근과 파괴, 죽음뿐이라고 단언합니다. 실제로 오늘날 역사가 증명하듯이 한때 그토록 강력했던 블레셋이라는 민족은 지구상에서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졌잖아요.
아, 진짜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이 문헌이 집요하게 타국을 믿지 말라고 경고하는 건 외교 자체를 부정해서가 아닙니다. 텍스트가 진짜 묻고 있는 건 당신이 군국적인 생존과 구원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하는 거죠.
아무리 최고의 군사력을 가진 동맹국이라 훌륭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결국 그들은 실망을 안겨줄 유한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인간의 제도는 이익에 따라 언제든 배신할 수 있고 멸망할 수도 있어요. 유한한 권력을 무한한 구원자로 착각하는 건 정말 치명적인 자살행위라는 거죠. 오직 신만이 시온의 진정한 피난처를 제공한다는 급진적인 메시지입니다.
야, 서쪽의 이웃 블레셋을 믿을 수 없다면 이제 살 길을 찾는 당신의 시선은 당연히 다른 쪽을 향하겠죠. 바로 사해 넘어 동쪽에 있는 이웃 모압입니다.
네, 동쪽으로 눈을 돌리게 되죠.
하지만 모압의 상황을 들여다보는 순간 동맹에 대한 희망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납니다. 모압 역시 아수르의 침공으로 참혹한 난민 신세가 되거든요. 텍스트는 이 모압 사람들이 살기 위해 도망치는 행렬을 엄청 생생하게 묘사하잖아요.
네, 이사야 15장을 보면 그 피난 행렬이 아주 처절하게 그려집니다. 오스볼드 박사님은 이 장면을 설명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를 피해 도망치던 프랑스 피난민들의 모습을 비유로 드셨어요.
아,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 나옵니다. 그 비유가 텍스트의 질감을 확 살려주더라고요. 상상해보세요, 여러분. 적군이 쳐들어오니까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도로로 쏟아져 나옵니다. 근데 그냥 몸만 피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평생을 바쳐 모은 재산, 유모차, 아끼던 식탁 같은 걸 미친 듯이 챙겨서 도망갑니다.
하지만 뒤에서 죽음이 턱 밑까지 추격해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다 버려야죠. 강해자의 표현 중에 수혜에는 주머니가 없다는 강렬한 문구가 있었잖아요. 우리는 평생 내 삶을 지켜줄 거라고 믿으며 이 물질들을 모으느라 아등바등 살아갑니다. 근데 진짜 위기의 순간에는 그 통장 잔고나 화려한 가구가 나를 구원해주지 못한다는 걸 이 피난 행렬이 너무 뼈아프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고대 모압 사람들도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며 자신들의 재물을 필사적으로 짊어지고 도망쳤거든요. 근데 텍스트는 모압의 가장 번화한 도시인 디본의 물이 피로 가득 찰 것이라는 참혹한 예언을 던집니다.
대체 모압이 무슨 잘못을 했기에 그런 비참한 결말을 맞는 건가요?
텍스트는 그 파멸의 원인을 아주 명확하게 교만이라고 진단합니다. 이사야 16장 6절이죠. 하지만 여기서 교만을 도덕적인 차원의 거만함 정도로 가볍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떤 의미인가요?
이건 인간이 신보다 자신을 높이려 할 때 벌어지는 일종의 자연 법칙 같은 겁니다. 창조주가 설정한 우주의 기본 질서를 위반하는 행위죠.
우주의 질서를 위반한다? 신이 앙심을 품고 변덕스럽게 복수하는 게 아니라요?
네, 절대 아닙니다. 맨주먹으로 두꺼운 유리를 세게 내리치면 어떻게 되죠?
아유, 당연히 유리가 깨지면서 손이 심하게 베이고 다치겠죠.
그렇죠. 그때 유리가 너 감히 날 쳤어 하면서 복수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주의 창조주를 거스를 때 파멸이 찾아오는 건 그 유리의 비유처럼 필연적인 결과라는 게 이 텍스트의 심오한 주장입니다.
아, 유리를 주먹으로 치면 다치는 것과 같은 자연스러운 법칙이다. 진짜 확 와닿네요. 자, 이제 모든 것을 잃고 도망치던 모압 피난민들이 마침내 유다 시온의 통치자에게 은신처를 간청합니다.
네, 1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이죠.
모압이 셀라, 그러니까 페트라에서 어린 양을 보내며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데요. 여기서 진짜 기막힌 아이러니가 발생합니다. 이 이방인 난민들의 절박한 요청을 통해 세상을 통치할 진정한 왕의 모습이 무엇인지가 쫙 계시되거든요.
이 부분이 정말 엄청난 반전입니다. 모압의 간청에 응답해서 제시되는 왕의 보좌가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다윗의 장막에 세워진다고 묘사되어 있거든요.
왜 굳이 임시적이고 초라한 장막일까요? 상식적으로 아수르 같은 제국으로부터 난민들을 보호하려면 엄청 두꺼운 성벽이나 대리석 궁전을 자랑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보통의 인간 권력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과시하겠죠.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예수가 화려한 로라 황제의 왕궁이 아니라 냄새나는 마구간에서 태어난 기독교 서사가 확 겹쳐 보이더라고요. 신의 통치 방식이 인간의 권력 과시와 얼마나 뼈저리게 다른지 짚어내는 부분 같아요.
아주 정확한 통찰입니다. 장막은 억압적인 힘이 아니라 유연함과 낮아짐을 상징하죠. 그리고 이 장막에 앉을 왕의 특징으로 두 개의 중요한 히브리어 단어가 등장합니다. 바로 헤세드와 미슈파트입니다.
아, 헤세드. 이거 영어로든 한국어로든 단번에 번역하기 참 까다로운 독특한 단어라고 알고 있거든요. 단순히 친절이나 자비 같은 거랑 좀 다르지 않나요?
네, 훨씬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에 한 250번 정도 등장하는데요. 우월한 자가 열등한 자에게 베푸는 조건 없고 열정적인 사랑, 즉 맹렬한 헌신을 뜻합니다. 무력이나 불을 휘두르는 게 아니라 타인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다스린다는 뜻이죠.
우월한 자가 자신을 기꺼이 내어준다. 고대 제국들 눈에는 진짜 바보 같고 나약해 보였겠네요. 그럼 두 번째 단어인 미슈파트는요? 보통 정의라고 번역하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법적 공평이나 처벌을 넘어서 신이 애초에 의도하신 온전한 세상의 질서를 회복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막의 왕은 아수르처럼 폭력으로 짓밟는 게 아니라 헤세드의 자기희생과 미슈파트의 회복으로 세상을 통치하겠다는 완벽한 선언인 셈입니다.
헌신과 회복으로 통치하는 다윗의 장막이라 진짜 멋진 비전이네요. 그런데 이렇게 장엄한 비전을 제시하는 와중에 분위기가 또 한 번 바뀝니다. 누군가 모압의 참혹한 멸망을 바라보면서 막 창자가 끊어지듯 오열하는 장면이 나와요.
네, 야셀의 눈물, 신마의 포도나무를 언급하면서 우는 장면이죠.
내가 우노라 내 창자가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뭐 이렇게 말하는데 이 슬픔의 주체, 이 눈물의 주인공이 대체 누굽니까?
표면적으로는 이사야 선지사 본인의 눈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강력하고 놀라운 해석은 이게 롯의 후손인 모압을 향한 신의 눈물이라는 겁니다. 신적인 긍휼이라고 부르죠.
예. 아니, 자기가 심판을 내려놓고 본인이 운다고요?
인간의 논리로는 모순이죠. 하지만 범죄한 자식을 벌하면서도 피눈물을 흘리는 부모의 마음처럼 공의로운 심판과 피조물을 향한 찢어지는 듯한 사랑이 동시에 존재하는 걸 보여주는 아주 복합적인 이미지입니다.
심판과 동시에 신이 오열한다. 참 압도적이네요. 하지만 그렇게 슬퍼하면서도 역사는 냉혹하게 굴러갑니다. 인간들이 환난 때에 자기 신의 산당에 나아가 피곤하도록 기도를 해도 결국 아무 소용이 없다는 구절이 나오잖아요.
네, 강해자가 방갈로르 거지에서 코끼리 우상을 제작하는 사람을 보면 느낀 비유를 든 부분이 바로 여기죠.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보자면 인간은 세상을 통제하기 위해서 자기가 조종 가능한 우상을 만듭니다.
내가 돈을 주면 소환을 들어주는 그런 시스템이요?
그렇죠. 하지만 참된 신은 그런 인간의 조작이나 우주의 순환 밖에서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텍스트 마지막에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 모압의 영광이 능욕을 당할 것이라고 하잖아요.
아, 3년이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못을 박네요?
네, 정확히 3년 뒤라고 역사를 주도하고 예언을 성취하시는 분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서 현대의 우리를 위해 강의 Q&A에 나왔던 아주 날카로운 통찰을 하나 짚고 넘어가야겠네요. 이 고대 이스라엘 본문을 오늘날 미국 같은 특정 국가에 1대1로 대입해서 기독교 도덕을 정치적으로 강제하려 했던 실패 역사가 언급되잖아요. 미국의 금주법 사례라든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신앙의 가치를 세속적인 국가 권력으로 강제하려고 할 때 얼마나 끔찍한 결과가 나오는지 역사가 증명했죠.
그러니까 우리를 의지해야 할 곳은 강대국이나 특정 정치적 동맹이 아니라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이라는 건가요?
맞습니다. 텍스트가 말하는 핵심은 인간의 정치 세력이 아니라 철저히 신의 섭리에만 신뢰를 두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핵심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아수르라는 공포스러운 제국 앞에서 인간이 기대려 했던 블레셋과 모압이라는 헛된 동맹들. 그러나 이사야는 그들이 결국 난민이 되어 모든 것을 잃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피안처는 세상 권력을 상징하는 화려한 성벽이 아니라 헤세드와 미슈파트로 통치하시는 다윗의 초라한 장막에 있다는 걸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네, 그게 이 전체 논의의 가장 아름다운 결론이죠.
자, 그렇다면 이 수천 년 전의 텍스트가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의 삶에 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은 지금 평생 가다 잃어버릴 물질을 모으고 내 삶을 지켜줄 현대판 아수르나 블레셋, 뭐 돈이나 인맥, 권력 같은 걸 찾느라고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한 번쯤 멈춰서서 고민해봐야 할 문제죠.
그래서 오늘 심층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 진정한 구원과 통치가 화려한 궁전이 아닌 그 초라한 다윗의 장말에서 이루어진다면 말이죠. 지금 당장 당신의 삶에서 완전히 무너뜨리고 떠나야 할 위장된 화려한 궁전은 과연 무엇일까요?
내가 의지하고 있는 헛된 껍데기가 뭔지 묻는 거군요.
네, 영원한 헤세드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허울을 과감히 벗어던져야 할까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